이사야서 10장 28절에서 34절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아얏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며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도망하도다.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만매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아멘. 매번 그렇지만 이번에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감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할게요.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신학교에서 성경을 배우는데 여러분 신학교에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 한 장 이렇게 다 가르쳐준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십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에 관해서는 뭐를 가르쳐주는가 하면 성경의 구조, 그리고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큰 게 주제들,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설교를 만드는지 기본만 가르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강조사 고시를 치고 그리고 목사 고시를 쳐서 목사가 되기는 했지만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완벽하게 안다 그러면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몰라요. 절대로 그러면 모든 목사님들을 다 싸잡아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몰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툭 하고 목사님 나 이사야서 설교 듣고 싶어요 이 말을 듣게 하셔서 기억하게 하시고 가슴에 품게 하시고 몇 년 동안 부담 갖게 하시고 그래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더 감사한 것은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은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목사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그냥 읽고 지나가면서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믹마나는 뭐고 미그롯은 뭐고 아얏은 뭐고 이러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오늘 있는 이 말씀을 위해서 앞에 두 번의 설교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10장 20절부터 시작해서 34절까지 하나의 설교입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앞에 자막 주세요. 20절부터 34절까지가 하나의 설교인데 길어서 나눠서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에 가지고 있는 작은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3절까지는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했고 지난주에 24절부터 27절까지는 주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했고요. 오늘 말씀은 28절에서 34절까지인데 침략자들의 공격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의 이제 제목이 성경에 우리 한글 성경에 침략자들의 공격이라고 해놓았기 때문에 그 제목을 쓰고는 있지만 조금은 아쉬워요. 사실 저는 조금은 아쉬워요. 아무튼 이 전체를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행사하실 것이다. 행동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그 공격자들, 침공하는 사람들의 그 아수르의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는 아수르가 막 공격해오니까 유다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특별히 33절, 34절을 가지고 맨 마지막에 대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가지를 확 꺾어버리신다 이런 반전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사실 뒷부분에 가서 좀 신이 나요. 앞에 부분은 조금 조라도 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냥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아주 막 급해요. 성경을 읽는데 급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여러 번 읽을 때마다 막 급하게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게 침공하는 아수르의 모습이에요. 첫 번째 말씀이 침공하는 아수르의 모습인데 제가 왜 이렇게 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영화를 좋아하는데 다 좋아하는 장르가 있어요. 취향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분들은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게 액션 영화 좋아하는 분이 계시고 그러는데 저는 액션도 좋아하기는 하지만 고대, 중세 이렇게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13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거지만 13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어서 저희 아들한테 야 아들아 이 영화를 좀 찾아봐야 될 텐데 이거 어디 가서 찾냐 물어가지고 본 영화도 있어요. 제목은 묻지 마세요. 그런 영화도 봐요. 그럼 보면서 이제 설교를 이제 더 풍성하게 연상을 시키는데 오늘 같은 영화 오늘 같은 구절은 어떤 영화를 이제 상상을 떠오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트로이 전쟁이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뭐 영화를 보지는 않으셨지만 트로이 목마 뭐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 가운데는 이렇게 바닷가에 있는 그 도시인데 도시 국가인데 침공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큰 목마를 나무로 만든 말을 형상을 앞에다 놓고 갔잖아요. 아무도 없잖아요. 고요해요. 근데 그 안에 군사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트로이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니까 성 안으로 들어갔다가 한밤중에 거기서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그 성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목마에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막 마치 뭐를 뱉어내는 것처럼 쏟아져 나오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막 그렇게 막 답답, 그냥 그렇게 급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다큐멘터리들 같은 거를 보면 뭐 조선의 역사, 고려의 역사 이런 다큐멘터리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원나라가 어떻게 정복해온다 그러면 화살표로 막 쫙 이렇게 가는 거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로마가 팽창을 할 때 국토를 확장을 할 때 그런 전쟁을 치를 때에 뭐 유럽으로 그냥 그 독일까지 가는 그 화살표가 쫙 아시아로 가는 화살표가 쫙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런 느낌이에요. 아수르가 유다를 향하여서 침공해오는 그 과정을 지금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이사야는 아수르가 유다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 현장에서 이 말씀을 쓴 게 아니에요. 아직 아수르가 그렇게 공격하는 속내를 드러내고 발톱을 내놓는 시점은 아직은 아니에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공격하고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를 멸망시켰고 그리고 북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바로 직전 한 2, 3년 전에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수르가 자기네들을 도와주려고 오는 것처럼 착각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에게 그리고 유다 백성들 관리들에게 너희들 힘들고 어려울 때 나 믿어야지 왜 아수르를 믿고 있는 거야. 그 아수르가 너희들에게 칼 들고 창 들고 와서 너희들 힘들게 하고 압제할 거야. 그러면서 아수르가 공격해 오는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얏에 이르고라고 할 때 그 이르고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이르고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has come 이라고 되어 있어요. has come 이라고 하는 이 문법은 어떤 문법인가 하면 그냥 문법적인 단어로 쓴다면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래 완료형은 뭐냐면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아직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확실하게 되어질 일. 그래서 미래의 일이 완료된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미래의 일이 완료된 거예요. 이 has come, 이르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일.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이렇게 유다를 향하여서 침공해오는 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저도 성경 보면서 얘기할게요. 아얏에 이르렀고 미그론을 지나고 믹마스에 그 장비를 주고 이게 성읍의 이야기예요. 성읍의 이름들, 도시들의 이야기예요. 아얏 그리고 미그론 그리고 믹마스에 이르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요 순식간에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도시 하나하나를 성읍 하나하나를 물리치고 점령하면서 내려오는데 순식간에 내려오고요. 믹마스에는 장비를 뒀다 그랬죠. 이 장비를 뒀다라고 하는 말은 저 멀리서부터 아수르가 큰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발언을 해갖고 쳐들어오면서 국가 하나하나를 멸망할 때마다 그 나라의 군인들을 자기네 군인으로 편입을 시키고 점점 크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숲과 같다라고 10장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군인들 그리고 장비들을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믹마스라고 하는 것에 장비들을 재정비하는 거예요. 뭐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믹마스와 예루살렘의 그 거리가 7.5마일밖에 안 돼요. 그럼 7.5마일이면 여러분 그 스트립 있잖아요. 라스베가스 블루버드라고 하는데 그 스트립에서 우리 교회 있는 데까지 약 한 5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정확하게는 뭐 따지지 말고 약 한 5마일 되고 예전에 저희 교회가 있었던 그 길이 드랭고거든요. 거기까지가 7마일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믹마스라고 하는 성읍에 모든 군대 장비를 다시 재정비를 하고 있어요. 뭐를 하려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내려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을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아니 저라면 제가 이사야라면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수르가 질풍노도하면서 그냥 거세게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우리 예루살렘을 쳐들어올 거야. 여기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도성을 이야기해요. 아수르가 정복하는 성읍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일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이루어져요. 36장에 가면 이사야서 36장에 가면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36장 2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수르의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랍사게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입니다. 군대 장관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는데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갔다 그랬어요. 히스기야 왕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을 앞장세워서 큰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모습, 턱 밑에까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에 산을 넘었다라고 하잖아요. 산을 넘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 한글 성경은 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르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통로예요. 지나가는 통로인데 그래서 우리 영어 성경에는 거기를 패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산이 아니라 그 패스에 지나가는 통로를 지나가는데요. 히브리어에 이 산 혹은 통로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정관사를 붙여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pass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아수르가 이러한 과정,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까지 올 것이라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런 지혜를 주셨겠어요? 왜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셨겠어요? 이 전쟁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네들이 대군이고 자기네들이 잘나서 힘으로 예루살렘을 무찌를 수 있을 거라고 기세 등등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지만 이게 아수르가 멸망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수르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신나서 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들어와 그러면서 막판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약한 마귀가 자기네들이 이긴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교회를 짓밟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들어와. 그러면서 꺾으시는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로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겠다라고 이미 이사야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외칠 때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벌벌벌벌벌 두려워서 떠는 모습이 성경에 있어요. 3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돗이여. 만면하는 피난하며 개빔 주민은 도망하는 도다 라고 얘기했어요. 딸 갈림아 소리를 내라 큰 소리를 내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야 아수르가 해방군이 돼서 우리를 도와주러 온다 이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아 비명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비명의 소리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이 도망가고 피난하러 가는데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피난할 곳이 없어요.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하나가 완전히 포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아수르가 턱 밑에까지 들어왔는데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구절에 3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 32절이에요. 아직 이날에 그가 어디에서 쉬고 그랬어요? 한 글자, 노베에서 쉰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노비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여기가 작은 도시인데요. 성읍인데요. 이 노브는 어떤 데인가 하면 제사장의 도시예요. 제사장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에요. 왜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겠어요? 예루살렘이 얼마 안 먼 거예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1년 365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 사람들이 먼 자기가 태어났던 고향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출퇴근을 하는 게 아니라 가까운 곳에 도시 하나가 있고 거기서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시온산을 향하여서 손을 흔든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아수르 군사가 제사장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제사장 도시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흔드는 거 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지르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니까. 너희들 목숨 건지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항복하고 나와. 먹을 것 없지. 니네들 군량님이도 다 떨어졌지. 막 약 올리고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한테 그렇게 했잖아요. 이제 나중에 그 얘기 볼 거예요. 막 그럴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정말로 아이러니하는 모습이에요.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오늘날의 교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제사장의 도시가 어떤 도시여야 돼요?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제사가 있고 예배가 있고 말씀이 풍성한 곳이 제사장 도시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가 원수들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리고서 누구를 향하여서 대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대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야 되고 예배가 풍성해야 되고 감사가 풍성해야 되고 찬송이 풍성해야 되고 기도가 풍성해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찬송도 없어지고 말씀도 없어지고 기도도 없어지고 사랑도 없어지고 원수들에게 장악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그 교회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곳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야 되고 감사로 풍성해야 되고 사랑으로 풍성해야 되고 기쁨으로 풍성해야 되고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악한 원수에게 지배당해서는 안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 노베 아수르가 모여있어서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의 세력들이 교회를 짓밟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역사 속에서 보면 불타기도 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가 예루살렘 그 눈에 보이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그 영원한 예루살렘은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산국가에서 살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만은 우리가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것이고 우리의 육신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서 갈기갈기 찢겨져서 땅속에 파묻힌다 할지라도 흙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원수마귀는 교회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고 교회는 걸어잠글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은 죽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대반전이 있는 거예요. 가지를 꺾으신다 그러는 거예요. 34절, 3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모든 관심을 이제 하나님께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멀리서부터 공격해오는 아수르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는 유다가 아니라 이제 그 가지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모든 시선을, 모든 관심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보라! 그 다음 말이 뭐예요?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빽빽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로다. 아, 빽빽한 위력이라고 그러니까 이 가슴에 와 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하려고 그래요. 제 번역이에요. 뭐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인한 가혹한 힘을 가지고 꺾으시리로다. 실제로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terrifying power이라고 했어요. terrifying 한다는 거예요. 저는 뭐 영어는 잘 모르지만 항상 이 terrifying이라고 하는 말을 보면 떠오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갈기갈기 찢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를 갈기갈기 찢으시는 거예요. 그 표현을 이사야서에서는 가지를 꺾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아수르를 표현할 때 나무로 표현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무가 숲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다 베버리실 것이다. 근데 남은 나무가 몇 그루 있다고 그랬어요. 그 남은 나무를 아이들이 손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소수의 나무를 남겨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 자막이 있잖아요. 10장 19절에 그의 숲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생뚱맞게 34절 끝에 레바논 이야기가 나와요. 34절 끝에. 그렇죠? 왜 생뚱맞게 아수르 이야기를 하다가 레바논 이야기를 할까? 구약 성경에서 이 레바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레바논을 아수르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레바논의 유명한 게 뭐예요? 백향목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 백향목은 아주 굵기도 좋고요. 곳곳하게 자라고 그리고 냄새도 좋고 벌레를 잘 안 먹는답니다. 그래서 당시에 건물을 지을 때 최고의 자재가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아수르에 빗대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 찾아볼까요?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31장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제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위대했던 제국은 저 개인적으로는 아수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했었어요. 이 아수르 제국이요. 백향목처럼 빽빽하게 쭉쭉 하늘로 닿고 구름이 위에 닿을 정도고요. 그 숲이 우거지고요. 위대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에스겔도 아수르를 이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비유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나무들을 다 싹 잘라버리신대요. 어느 날 그냥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는 이런 원수의 세력들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돈 잘 버는 것 같아요. 힘 센 것 같아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날이 닥치면 그날은 두 종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생명이 다하는 날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그날이 오면 그날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지옥입니다. 끝이에요. 두 번째 그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불로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때는 물로서 심판하시니까 불로서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심판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징벌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것도 설교에 나왔었어요. 불꽃인데 그 불꽃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원수들에게는 불로서 그들을 살라버리시지만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으로 다가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광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백성이라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를 향한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넉넉히 이기는 사랑을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자막을 만들었잖아요. 이거는 짧으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신다. 아멘. 지금 비록 원수들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힘차게 이번 주도 승리하면서 멋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힘내게 하시고 거뜬히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에서 멋있게 어려움과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